우리 시간에 마태복음 우리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제가 먼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요지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제가 지어도 조금 이렇게 아쉬운데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불이 거의 꺼진 영혼들도 다시 불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의 불이 꺼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열망은, 뜻은 그 불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말씀은 6절 말씀 중에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야, 이거 참 놀랍다, 이거 참 의아스럽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5절, 6절의 이 단순한 모습인 것 같은 이 말씀은 결코 단순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가? 20세기에 아주 그 걸출한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 일은 결코 없었다. 자, 그럼 유대인이 세례를 안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이 세례와는 조금 이 개념이 조금 다른데 말이죠. 적어도 이 당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가 아니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행했던 것이 세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개종자가 되어서 유대교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 유대교로 들어올 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이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례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참 우리 가운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을 이유는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이미 하나님 백성 서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하며 무슨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게 참 희한하다 이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쳐다볼 때 그들의 종교적인 이 전제, 종교적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쳐다봤는지 우리가 대충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지옥의 땔감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정화, 죄 씻음입니다. 정화, 죄 씻음이 필요한 존재, 그들이 이방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세례라는 과정을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5절, 6절에 있는 그대로 이미 선택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세례의식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간다? 자, 이거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래 전입니다. 벌써 뭐 20년도 더 된 오래 전에, 대학부, 제가 그 속해 있었던 그 대학부, 여름 수련회였는데요. 이 여름 수련회 당시에, 그 당시로서는 대학부의 고참 중에서도 최고참, 대학부의 리더가 있고, 또 리더 위에 이제 졸업을 얼마 앞둔 이 엘더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그럴, 하여튼 대학부 안에서는 제일 고참, 그 엘더 중에 한 사람. 그 당시는 그렇게, 최고참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글쎄 한 서너 명도 안 되는. 이제 그들이 아주 대학부의 기둥같이 이제 봉사도 많이 하고, 후배들도 잘 챙기고 이렇게 했는데,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강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다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나오라. 요즘도 그렇지만 그 예전에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콜링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자, 이렇게 이제 새로 믿는 사람을 부르는 콜링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님이 이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 대상자는 물론 신입생이든지 아니면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그러니까 혼자서 우물우물 기도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을 한번 해보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말이죠. 평상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련회니까 이렇게 앞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근데 그 대학부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대학부에서 가장 그 열심히 일을 했던 그 고참 엘더가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럼 저분이 그러면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죠. 그 본인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강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너무너무 찔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이 믿음이 깡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학생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또 신앙 상담하면 또 신앙 상담도 해주고 하여튼 믿는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후배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고참이고 뭐 신앙의 말하자면 이 그 뭐 하여튼 그런 선배입니다. 아주 그 걸출한 선배입니다. 근데 그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정말 껍데기였다 하는 걸 깨달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가슴에 찔려서 그냥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노라. 그리고 이게 무슨 창피함이나 무슨 체면이나 이런 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이거죠. 예. 뭐 죽고 사는 문제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뭐 이 앞에서 내가 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체면을 차리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기억으로 대학부에 큰 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온 대학부 안에 참 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또 한 번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엘더일 때인지 하여튼 그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자매입니다. 뭐 거의 매일 몇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기도에 훈련이 많이 돼 있고, 예, 하여튼 너무너무 귀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를 하루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제가 이제야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믿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자매가 여태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뜻이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껍데기였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뭔가 아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매가 그 전에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예수를 안 믿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매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나오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똑같은 것이죠. 구원은 이미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야, 나는 정말 이 꼽대기구나. 예.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을 꽉 채우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실제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영국의 20세기에 걸출한 설교자였던 그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해주는 말이 뭔가 하니까,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면 공통적인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내가 혹시 불신자가 아닐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부흥의 시대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우리가 다 믿음을 가졌는지 천국에 가는지 이거를 의심을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강하게 우리를 찾아올 때 그때 뼈저리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이것이죠.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껍데기와 같구나. 예.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행하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천 년 동안요, 최근도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부를 해왔던 사람들이 스스로 마치 이방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자기가 이방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말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7절에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자리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가 잘 믿던 고참이 내가 껍데기입니다 하는 그 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충격적인 이 장면입니다. 정말 수천 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들, 우리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소망이 없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껍데기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이 아니고 내가 바로 지옥의 자식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까이 올 때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니까?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심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심지. 여러분 이 심지가 뭔지 아시죠? 불 킬 때 그 불을 붙이는 심지. 네, 생명의 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생명의 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 이렇게 희미희미하고 꺼질 것처럼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심지 자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지가 없습니다. 심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그냥 놀기 삼아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얼핏 그냥 저 사람 속에 무슨 불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순간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그 속에 뭐가 없는가 하니까 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심지가 때로는 좀 이렇게 꺼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심지 자체는 있다 이것이죠. 심지. 심지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 심지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닿는, 하나님의 불이 접촉하는 이 접촉 연결점이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옛날 성경으로 암송을 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심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심지가 없고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일지라도 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속에 와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와닿지 않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리 살아도 뭐 이렇게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뭐 옛날에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봤다 이게 전부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에 늘 자기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안에 불이 일어나요. 자기 안에 꺼진 것 같은 그 심지에 다시 불이 붙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가 없다면 불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심지가 있으면 불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망은 마른 심지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다 이거죠. 오늘 그 현장이 바로 이 5절, 6절에 보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우리가 비로소 그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환상, 그 환상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그 환상 있죠. 예, 에스겔 3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마른 뼈가 있는 그 곳으로 환상 중에 데리고 가시더니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물어보신다고요.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대언을 해라, 생기야. 이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도록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에스겔 37장 10절에 그들이 곧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마른 뼈가 아무리 마른 뼈라도 그 마른 뼈는 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5절, 6절 그냥 휙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환상에 하나의 실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하는 첫마디, 첫 고백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껍데기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만 유대인이었지,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었지, 실제로 내 본질은 이방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저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슨 자기 무슨 위선이나 자랑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심지에 늘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평생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 불이 타오르고 심지에 불이 붙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그 고백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가다 보면 로마서 1장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2장 그리고 3장 중반까지 꽤 긴 분량, 그러니까 2장 1장 전체하고 3장 중반까지 자 긴 분량을 사도 바울이 할애를 해가지고 이 긴 분량을 가지고 무슨 주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간단해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 말을 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유대인 당신들도 죄인이다. 이거를 논증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파헤치고 설득을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2장과 3장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구절을 굳이 이렇게 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이 분량을 할애를 해가지고 유대인 당신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요 단순한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논증을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가지고 유대인 당신들도 죄인이다.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긴 논증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긴 논증을 해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 자기 발로 내가 이방인이다, 내가 이방인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세례를 받는 자리에 자기들이 나오고 있는 장면. 자,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냐 이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 가지 해야 될 것.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자,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불의 심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심지에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이 심지가 거의 꺼져갈 것 같이. 근데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심지 자체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없다 그랬으니까요. 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지에 불을 붙이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불이 우리 가운데 붙으면, 우리 안에 있는 심지에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예언했던 이사야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온다, 세례 요한이 온다고 예언을 한 이사야 40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40장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사야 40장 4절 5절에 보면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걸 오늘 마태복음에는 인용을 한 것이죠. 예,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지가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의 심지에 불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우리의 심지 속에 다시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시 활활 타오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발로 이방인이 되어서 이방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 예를 하나 든 것이 있는데요. 해리 리더, 미국의 해리 리더라고 하는 한 목사님, 이분의 그 예를 제가 하나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던 말입니다. 그 이 해리 리더 목사님은 죽은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가 다 사그라진 그런 교회에 가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이게 이제 이분의 일생의 사명이었습니다. 본인이 어느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1,00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950명이 사라진 거죠. 이 교회를 살리는데 제일 먼저 이 해리 리드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예배를 깊이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예배를 정교하게 준비를 하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14년간 집사였는데 나는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 그러고 나서 내가 교인들 앞에서 오늘 회개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해리 리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명 되는 교회가 50명으로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아니 그보다 더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폭탄은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폭탄의 뇌관이 제거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폭탄에 불이 붙으면 그 폭탄은 반드시 터지게 돼 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그 폭탄이, 지뢰폭탄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거 지금이라도 제거를 해야지, 안 그러면 터져버리죠. 마찬가지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속에는 생명의 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50명이 되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줄어들든지 괜찮아. 왜? 그 안에 생명의 심지에 불이 붙기만 하면 터지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폭탄은 폭탄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이다. 우리가 불이 다 꺼진 것 같아도 그래도 생명은 생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 붙으면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다. 이걸 믿고 자기는 사익을 했고 결국 그 교회는 다 회복이 됐다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니지만 어떤 한 자매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이제 국어 선생님이 아마 되신 것 같은데 이분이 부임을 했습니다. 학급 담임으로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학급 담임 선생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교사가 되고 담임을 맡았으니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겠어요. 근데 그 학급에 소위 말하면 폭탄입니다. 폭탄. 여러분 아시죠? 정말 그 다루기 어려운 소위 말하면 문제야.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하고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 희망이 뭐냐?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으면 제 희망요? 노숙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조만간에 나는 사고로 죽을 확률이 많아요. 네. 섬찟한 이야기를 애 입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 엄마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오랜 대화 끝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 사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MF 때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두 번째는 이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이 아빠가 외도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외도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상습적인 폭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 아이는 그 와중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도울 테니까 엄마에게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자. 그거는 아이한테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편지를 써주라. 무슨 말이든지 편지를 매일 써주라.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편지를 써주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며칠 전에 우리 집 아이가 울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속 썩여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사죄를 하더라 이거죠. 이 엄마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편지를 쓰셨느냐? 그랬더니 매일 편지를 쓰다 보니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할 말도 없고 또 피곤하고 이래서 그래도 자기 숙제니까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써야 되나 한참 생각을 하다가 집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 어릴 때 얘한테 읽어주던 동화책 하나가 눈에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동화책을 펼쳐가지고 그 동화책을 베껴 쓴 거예요 그냥. 그 동화책을 베껴 썼는데 얘가 그걸 읽다가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동화책이 뭔지 아십니까? 부루의 명작. 아마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한 사람은 있겠죠. 그 동화책 제목이 강아지 똥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똥 아시죠? 모르시나요? 모르는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강아지 똥이었습니다. 강아지 똥. 권정생 선생님. 아마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권정생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이 동화책을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책을 썼는데 한 두세 마디로 여러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거의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말 그대로 주인공이 누구냐? 강아지 똥입니다. 쓸모없는 강아지 똥입니다. 이 강아지 똥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 강아지가 똥을 누른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태어났습니다. 참새가 지나가면서 이 똥을 쪼으면서 에이 더러워 이러면서 참새가 날아가 버리고요. 하루는 옆에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흙덩이가 있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 흙덩이가 하는 말이 나는 흙이고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강아지 똥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채소를 키우다가 오늘 여기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여기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농부가 지나가더니 이 흙을 이렇게 들고 우리 그 밭에 흙이 왜 여기 왔나 이러면서 이 흙을 실어가지고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이 강아지 똥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조금 있으니까 어미 닭과 그 새끼 그 병아리가 와가지고 병아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쪼으면서 고개를 흔들고 다 가버려. 이 강아지 똥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로 자기 옆에 민들레가 이제 자라는 것이죠. 그 민들레가 너무 예뻐. 그러면서 이 민들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다. 강아지 똥에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여기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강아지 똥이 자기는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더니 기가 솔깃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서 꽃을 피울 수 있느냐? 네 몸뚱아리를 나한테 주면 돼. 네 몸뚱아리를 녹여가지고 네가 내한테 들어오면 돼. 이제 이 강아지 똥이 그 뭡니까? 이 그 민들레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 똥이 빗속으로 비를 맞아가지고 이 그 뭡니까?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강아지 똥은 없어진 것 같은데 민들레가 꽃을 피운단 말이죠. 자, 여러분 무언가 무슨 복음 메시지를 듣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죠. 예,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자,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읽어주던 이 강아지 똥 이야기를 보다가요 그냥 폭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이 아이 속에는 어릴 때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동의 뿌리가 이 아이 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베껴준 그 강아지 똥 이야기를 그 편지를 통해서 읽으면서 이게 자기 속에 있는 이 새겨진 그 감동의 뿌리가 거기에 그냥 불이 붙어버린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우리 안에는 심지가 있습니다. 이 심지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어떤 감동이 자기 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이 붙어버려요. 폭탄입니다. 터져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불을 붙여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이 꺼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